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도 요한, 그 사도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 중에서는 제일 오래 혼자 남아 있었던 사도입니다. 예.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죠. 예. 그리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도 경험하고, 예. 그리고 나서도 몇십 년 지나서 에베소에서 쓴 편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심지어는 자기의 형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랬죠. 그렇죠? 예. 야고보와 요한에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사도들 가운데서 성계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스데반 집사지만 예.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죠. 예.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순교를 당하고 바울도 그랬고 다른 사도들 다 순교를 당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한 10, 20년이 지나서 그동안 다른 사도들이 전파했던 복음들 그리고 이제는 기록으로 남겨진 것도 있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예수 가운데서 빠진 것들 그래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요한복음이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요한 1서 2서 3서는 교회에 쓴 편지죠. 예. 그런데 무슨 편지 형식 이런 것도 없어요. 예. 처음부터 이 태초에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태초부터 이 말씀이 있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죠.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뭐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러는데 아니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이니까 뭐 들었나 누가 그렇게 말씀해 갖고 근데 태초부터 있던 말씀이래요. 그리고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눈으로 보았다는 거죠. 눈으로 본 정도가 아니라 만 자세히 만져보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보고 네. 이 생명 추상적인 것 같은데 나타내신 바 된지라. 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거죠. 이 생명, 태초부터 있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하나 그러는데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요. 그냥 본 것도 아니라 자세히 보고 만지기까지 했다는 거죠. 네. 영원한 생명 그런 거예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지?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나? 그렇게 영원한 생명이 있나? 그야 전설 속에서 무슨 동화 속에서 노래 가사에서 나오는 가사 그런 나온 게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다른 사도들이 이것을 전하다가 제대로 죽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영생이 있냐 없냐 세상 사람들은 온갖 걸로 얘기를 다 하는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이죠. 그런 얘기야.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 거다. 이걸 너에게 전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걸 세상 사람들이 그냥 받을 수가 없죠. 예. 얘기 꺼내기 못하게 만들어요.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이게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런 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도 요한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이미 이것을 증거하다가 저들이 어떻게 된지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 신이라. 그럼 분명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랬죠.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님 당신을 일으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죠. 예.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예. 아버지가 세상을 창조할 때도 함께 하셨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죠. 그래서 요한 복음 1장에 보면 1장 14절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 복음 1장 14절 9절로부터 14절 읽죠. 9절부터 읽죠. 네.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걸 드러내셨다는 거죠.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렇죠? 예. 사람들에게 각각 비추겠죠. 생명의 빛으로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까지. 그런데 생명의 빛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거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만져보기까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확인한 거죠. 그렇죠? 네. 세상은 이게 뭐 역사적 사실이냐 뭐냐 뭐 증거이냐 뭐 이러고 있지만 이 사도들의 증거는 한결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심지어는 식사도 함께하고 식사를 함께해요. 그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요. 그렇죠? 네. 이건 까무러칠 일이에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세상에서 보면 이 사람들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런 사람하고 식사를 했어. 네. 제자들의 증언은 그렇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냥 아무나 뭐 죽었는데 다시 살아갖고 우리 같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걸 증언을 하는데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고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하고 모든 걸 뺏기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지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베드로도 세 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저주와 마지막에는 저주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이 고백을 하고 요한도 이 고백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사건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한동안 이 부활을 쭉 얘기하고 우리 요한일서도 몇 번 말씀을 전했는데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오신 분들은 그걸 잘 못 들었으니까 예. 부활이 어떠한 사건인지 예. 정말 세상 사람들은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뭐 영원한 걸 못 따지고 영원한 사랑 얘기하고 뭐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는데 이게 뭐야? 이거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죽고 제 가운데 살아나신. 그래서 영생 있는 걸 드러내 보여주셨다고요. 그게 그냥 노래 속에서 뭐 그냥 사람들의 전설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도 지으신 분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이렇게 시작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듣기 어려운 말들은 그냥 다 어디 있는 거야 사라지고 그냥 종교적인 색채를 듣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 영원하시지 예, 당연히 예,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점점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몰리는 거죠. 그래서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한편 또 위험도 있죠. 누구든지 내가 하나님 보내서 왔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상한 능력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미혹의 영이 얼마나 회방하는지 뭐 우리 다 알죠. 예. 그런데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시는데 정말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제자들처럼 주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 주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했으니까 그 자리가 찾은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끝판에 가서 예수님 좌우편에 그런데 관원들에게 체포돼서 끌려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네. 정신 차려야지 이게 뭐. 그런데 한편은 찔리는 게 있죠. 예. 왜냐면 주님이 다 도망갈 거 미리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 나이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예.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확인시켜 준 거죠. 그냥 본 것뿐 아니라 만져볼 수 있도록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신령한 몸으로. 세상에 이걸 확인하고 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음식도 같이 먹고 여태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주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아들의 영이 그 제자들에게 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네, 정말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는 거죠. 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져고 있는데 그걸 다 목격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다 말씀대로였으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분명한 이분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고 다른 사도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말했던 500의 형제 가운데 뭐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만져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혼자일 수도 있는 거죠. 사도행전이 근데 이걸 증거한 거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냐 뭐냐 이게 뭐 반복해서 일어났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걸 너에게 전한다. 이분이 누군지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말씀하니까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 이제는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그냥 들은 얘기가 아닌 거라는 거죠. 보고 듣고 만지기까지 했어요. 음식도 같이 먹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 그것을 너에게도 전하는 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함이라. 그냥 전해서 듣고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귐 있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우리를 낳으신 분도 부모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합니다. 펠로우십인 거죠. 예.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거죠. 그죠? 아버지라면, 예. 너 아버지 몰랐지? 내가 아버지다? 그러고 끝나는 겁니까? 예.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니. 네, 함께 하려 함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사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하나님 이름도 뺐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바라보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세상에 복음도 여러 가지, 뭐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도 있었죠. 창세기 12장의 말씀. 예. 또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제 예수 모시고 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훈련받은 대로 그 전도되지에 있는 그 복음, 그것뿐만 아니라 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예. 이 부활이 어떠한 사건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아버지가 누군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과 이 땅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함께함이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고 이 복음 전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과 그 생명을 주셔서 함께 하시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 빛으로 오셔서 그 죄가 뭔지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르시고 오직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의로운 존재로 드디어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불러내셔서 그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죽고 바울마저도 죽고 다 그렇게 죽었는데 혼자 남아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그게 무슨 기쁨입니까? 이 세상에서 못한 기쁨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시대는 더 악해져 갖고 그 도미티네우스 황제 자신을 도미누스 통치자죠. 주권자예요. 소위 말하는 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데우스 신이라고 나를 주와 신으로 불러야 된다 이랬던 이 황제인데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기독교를 그렇게 엄청나게 핍박을 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요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랍니다. 이 세상에 속한 기쁨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걸 기뻐하실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젠 제자들에게 전해주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가신 하나님. 네. 이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걸 확인시켜 주셨죠. 예. 그냥 알지 못하는 곳에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하나님이 있다고 치고 예.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 죽으면 말이 안 되니까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나 내 기도 응답해 주셔야지 예. 내가 원하는 거 잘 되시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든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시고 한 일마다 복받게 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시고 딱 그거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 육체로 나타났다? 조금 심각해질 수가 있으세요. 그냥 안 보여셔야지. 보이시면 어떡합니까? 예. 근데 또 안 보이면은 뭐 있는지 없는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예. 그래도 철학자들은 조금 생각이 있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예. 아니 육체로 이 땅에 그럴 수가 없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죄가 있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한테 이걸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세상에 그게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일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로 입고 오신데 육체로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 안에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육체로 오셨다고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도세티즘이라고 하죠. 예. 가현설.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예. 그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죠. 그 모습 계속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 정말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그분 앞에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보인 걸로 족한 거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육신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보여진 거죠. 그런데 이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그런 흐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뭐라고 합니까? 사도 요한,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런 게 한 것이 있죠. 요한일서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육체로 오셨다고 그게 말이 돼? 불완전한 모습으로. 근데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죽임까지 당하고 이거 부인한다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마음대로 하죠. 육체는 연약하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거니까, 이거는 끝날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트레버 형제가 그랬잖아요. 자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이게 더 놀랍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간증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트레버 형제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Hello. Hi. Hello, my name is Trevor Grinevich, and I'm from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currently live in Beaverton, Oregon. It's a great honor that Pastor Kim Won invited us here to Orego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and I would like to share how I came to meet the risen Lord and how my life was transformed from a selfish, arrogant, and independent sinner to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I pray that God will glorify this time and through this testimony. So I grew up going to a Catholic church, and we attended church regularly every Sunday, but I rarely spoke about Jesus outside of church. I knew all the stories in the Bible well, but I never had a personal encounter with Jesus, so the messages were all just knowledge to me. When I was a teen, I saw a lot of hypocrisy in the church members, and I became disillusioned with Christianity. I threw what little faith I had in Jesus away, and I lived a life built on my own moral standards and my own spiritual beliefs. In 2008, I moved to South Korea to teach elementary students. That is where I met my wife, and I started a family. And after the birth of my son, I did think that it was important to have a faith, so I vaguely considered myself to be a Christian again, even though I had no real desire to live with the Lord. In 2016, my wife started to visit Hamam Church in Chuncheon, South Korea. I would go with her to support her beliefs. I came to the church thinking I already knew it all. I just wanted to appear to be a supportive husband and a father. And I was very prideful at that time. Honestly, when I first came to Hamam Church, I thought it was ridiculous. I was cold and judgmental towards the people who tried to talk to me, and I always kept my distance. I thought of myself as someone who is rational and logical, so I believed that I was very different from these church people. The church services there were so loud. They played electric guitars and drums when they worshipped, and the parishioners would yell out, "Juya!" at the top of their lungs, and people would even babble incoherently when they're praying. This was the exact opposite of the church that I had grown up with. I thought, what a bunch of crazy Christians. What did my wife get mixed up into? Do people seriously do this stuff in the 21st century? And these kind of people make me ashamed of calling myself a Christian. Now, the pastor also kept giving sermons about the resurrection every week, even though it wasn't Easter. When I'd come to church, it would be, "Jesus dies and rose again. Resurrection this, resurrection that." And people would come up to me and say, "Did you know that Jesus died on the cross and resurrected?" And I'd say, I'd smile politely, but inside I was like, "No, duh, how long have you been a Christian?" It also felt like the pastor read only from the four Gospels, the book of Acts and Romans. I thought, is this guy a real pastor? Doesn't he know the Old Testament? And even though I kept going to church for my wife's sake, I found the sermons incredibly hard to listen to. At times, they actually really upset me. And I would get really mad, and I'd take the translation earbuds and throw them down, and I'd storm up to the nursery upstairs and grab my son and tell my wife, "We're leaving!" I embarrassed her a lot. We ended up fighting at church, and we even argued about church just at home. To be honest, I didn't treat the church members well. I was cold, I was judgmental. Thank you. I looked down on them, and I had no patience for them. I thought I was more open-minded, I was more reasonable, and I let my pride blind me. I hurt these people without even realizing it. I'm sure I caused many of them to be uncomfortable and disrespected. But even in the midst of my arrogance and my stubbornness, I witnessed a deep change in my wife. She stopped drinking, she stopped smoking, she no longer stressed about money all the time, and peace started to fill our home. No matter how I felt about the church, I couldn't deny something was changing in my wife. And after that, I became very grateful for the church community, especially our small church group. There were these ladies that helped her with such sincere love and care. I've never seen someone treat someone else so well. And they were especially patient with me. They endured me, who was a proud, arrogant foreigner. Seeing their love moved my heart, and slowly my attitude toward the church began to change. As time went on, pieces of the sermons actually began to move me. Our pastor once said, "We must know that Jesus was 100% man. That is why we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him." Now, I remember the difficulties the apostles had when they first heard of Jesus' resurrection. Some doubted that he was actually flesh again, but rather a ghost. I mean, Thomas had to actually physically touch Jesus, and they had to see Jesus eating to realize he was made flesh again. I think anyone would. But I had the opposite problem of the apostles. I always saw God as this omnipotent, divine creator, and he was too abstract for the human mind to truly comprehend. So when Jesus died and rose again, it meant nothing to me. I believed the cross, I believed the resurrection, but so what if Jesus resurrects? He's God, he can do anything.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me? Why do the people at my church keep talking about something that is such a basic fact of Christianity? But the fact that he came to earth as a man who ate and drank and slept and worried and feared and eventually suffered and died, just like we all do, showed that we could understand him. I never understood why Jesus was begging Gethsemane, "Father, take this cup away from me." Why is God begging for his life? This never made sense to me. But then I realized, he's scared. He's a man. He really is a man. And I remember the pastor's words about faith not existing without that relationship. And something just clicked. Jesus really was a man. A man was raised from the dead.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is man, Jesus, who is God. Just like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any living man today. I can have a relationship with the creator of the universe because of Jesus' resurrection. This made God real for me, truly real, for the first time ever in my life. And everything changed after that. When I saw who Jesus truly was through the resurrection, everything crashed down around me. And I realized I lived 35 years of my life as my own Lord. I rejected the Son of God who died instead of me and rose again to live with me. But everything was centered in me. It was my family, my job, my resources, my time, and my faith. So instead of being led by Jesus, I lived self-righteously on his throne, all the while he was banging on the door of my heart. I cannot express the shame I felt. "I'm so sorry, Jesus. I never knew you. I only believed in you for my own selfish desires. But instead of being met with judgment and damnation, which I justly deserved, I was met with God's indescribable love. He said, 'Trevor, my son, you're back. You're back with me now. Never leave me again.' I was born again. I was back with my eternal father. I was like the prodigal son who had thrown his father away, but instead of punishment, he put a robe on my back and a ring on my finger. He gave me everything, even though I only deserved punishment. God's grace is so indescribable. Now, I've lived Now I have lived a life for Jesus for 5 years in the United States,
네,
and God has given me so many chances to serve.
네, 여기까지만 됐죠. 네. 하나님이시니까 뭐 부활하실 수 있겠지. 영원히 사시는 분이신데. So what? 진짜 그렇게까지도 간다는 거죠. 예. 얼마나 우리가 감각이 없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요.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네. 여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신다는 것이 예, 태버네클드예요. 장막을 치고 계셨다는 거죠. 장막 성전인 거예요. 이동식 움직이는 성전인 거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걸 처음부터 받겠습니까? 예.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웠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다 그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돌이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이런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구약 성경의 말씀이 이제 살아나면서 그게 어떠한 말씀인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그 빛. 네. 세상에 비치는 그러한 빛이 아니라 이 땅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빛이죠. 참빛인 거예요. 그렇죠? 예. 사도 요한의 여기에 눈이 열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고 다른 자들을 대적하지만 하나님 그걸 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이 비친 거죠. 네. 이걸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다 겪으신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먹지 못하면 줄이시고 잠을 잘 못, 저기 충분히 못 자셨으면 주무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예.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고 따를 수 있도록 물론 스스로는 아니겠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꽂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이죠.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한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겪으시면서 믿음의 개척자로 온전케 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주님을 바로 따라오라는 거죠. 그분은 하늘에 계셔서 내 사정 모르시고 나는 가운데 없이 그냥 말씀하시면 끝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 인도하시는 이 길을 걷는, 그런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세상 방법대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 대로죠. 그래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셔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네. 계속 고난을 받아도 우리 주님을 생각함으로 이걸 다 참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영원할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잠시 동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주의 기업을 이을 자로서 우리를 쓰셔서 일을 이뤄나가시는데요. 이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냥 뭐 예수 영접하고 나면 구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교회 다녀서 말씀 듣고 뭐 할 때 좀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그 연합 속에서죠. 그냥 교제라 그러지만 이게 보통 교제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셨잖아요. 생명의 연합관계예요. 그렇죠? 그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음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죠. 아담이 그걸 몰랐어요. 분명히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진짜 오히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먹고 그걸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며 이 생명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뻐하시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내가 주의 것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로 내 주님과 연합했는데 교회와는 분리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 연합되었으면 교회의 지체로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가 된 지체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부활이 중요한지,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을 겪게 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죄가 없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를 죽인다 할지라도 그걸 아시고 그렇게 우리의 대속죄물로 드려지기 위하여까지, 이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를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주옵소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알고 있는 대로, 믿음대로,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이 생명을 주는 부활로 통해서 이걸 드러내신 거죠. 내가 이걸 믿느냐? 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요즘 뭐 유튜브나 또 여러 가지에서 또 기독교 관련해서 또 성경 관련해서 많은 것들을 듣는데, 정말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바라 이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될 땐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잘못하면 이게 희미해져요. 이제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거 뭐 밥 먹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하다 보면 더미스 예, 부활 이런 염려가 우리 은정 자매가 얘기했어요. 어제 우리 간질 나는데 그런데서 예, 아 이거 전에 얘기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나고 나면 또 무뎌지고 희미해지고 그러지만 예, 그럴 없죠. 예.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함께 우리 안에서 이제는 영원토록이죠 일을 이루어나기를 기뻐하시는데, 그렇죠?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간증은 못 들었지만 네. 이거 하나는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Offering Sacrifice 에사야 39 네, 이거 같이 우리 볼까요?
Picture of Jesu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our sin. All his sins transferred to the Lamb. The Lamb's righteousness is now transferred to the offerer. Walks away with something he never had before. The favor, the blessings, and the grace of God.
네. 저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누가 양을 잡았어요?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사장이 잡은 게 아니라. 누구의 죄를 대신한 거예요? 그 양을 잡은 사람의 죄를 대신한 거죠. 누가 예수를 죽였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아니라 내가. 그래서 나의 속죄 양으로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 우리 죄가 그런 죄고 우리가 그러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나를 죄를 사해 주셨으니까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러한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렸나? 난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럼 내 죄가 그대로 나한테 있는 거죠. 무슨 제물로 나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양을 잡아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구약시대에다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리를 아시고, 아니 나는 알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돼서 죄를 짓기도 전인데 왜 그렇게 하셨어? 그럴 거니까 분명히. 그래서 믿음으로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아시고 나의 죄를 사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러면 대속죄물을 준비하고 그 죄를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아시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대신 제물로 받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의롭다, 나를 주의 것으로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미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거 준비 다 해놓으신 거죠. 예. 회개하고 나오라,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놀라우셨나요? 이게 내 안에 실제가 되어서. 그래서 트레버가 우리 형제 같은 간증도 있고 우리 지체들의 간증도 있는 것이고 이분이 나를 위해 산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